아멘.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애정에 섞인 표현이에요. 이 바울이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마음의 공간. 이 마음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핵심인데요.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대화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데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권면을 하죠?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등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뭐 이런 은사가 많았던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 평안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가느냐 좁아져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좁아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마음이 넓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여러분, 삶의 축복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요.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 마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런데 마음이, 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좁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요. 집은 넓은데 마음은 너무너무 협소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늘리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려고 애를 써요. 그죠? 뭐 그냥 조금 더 넓은 데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집이 넓은 데로 이사가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막 넓은 집에 사는데도 막 싸우는 가정들 많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공간. 마음의 공간. 마음이 좁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으면 나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왜 상처를 잘 받습니까?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마음이 좁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받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 무슨 말을 하든, 그죠? 마음이 넓으면 그 말을 다 내가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 어때요? 누가 한 말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곰삭이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갈수록 마음이 더 좁아져요. 인간관계가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면 마음이 나중에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공간이 없다는 말은,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마음이 닫혀진 상태.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그랬다. 너무너무들이 심정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닫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단절된 겁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오늘 현대인들이 점점 이렇게 내로우 마인드돼.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마음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상처들로 인해 만들어진 그 부정적인 관점. 누구를 봐도 곱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를 크게 한번 당한 사람은요, 상처가 생겨요. 그 사기보다 더 무서운 피해가 뭔가 하면 사람을 못 믿는 병이 생겨요. 사기는 차라리 물질적인 것으로 피해를 입은 거지만 그 사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의심하는 병이 생기면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치명적인 것이에요. 누가 가까이 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친근하게 대하는데 나는 어우, 이 사람도 사기꾼 아니야? 여러분, 사기를, 그 내가 당할 때 사기친 사람이 수염을 기른 사람이면 수염 난 사람은 다 사기꾼처럼 보여요. 안경 낀 사람은 다 안경 낀 사람은 사기꾼처럼 보이고.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생기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친 마음의 구조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 갈수록 세상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세상 전부가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 그러면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항상 상처 그 자체보다 상처의 후유증이 문제입니다.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이게 심하면 피해 망상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이 좁다는 것은 병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마음을 열지 못해요. 굳게 닫힌 이 마음은 갈수록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것. 결국은 자기라고 하는 세계 안에 갇혀버린다. 마음의 감옥이죠. 자기라는 감옥 안에 자기가 가두어져 있는 것. 포로된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포로된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삶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삶이 축소해지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한번 좁으면요, 좁아지면요, 사람들과 한번 얽혀도 화해가 잘 안 돼. 여러분, 화해가 잘 안 된다는 걸 그냥 이상한,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느끼면 안 돼요. 화해가 잘 돼야 그 건강해요. 사람 살다 보면 얽힐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뭔가 관계가 뒤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풀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묶어두고 얽힌 상태로 화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미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좁으면 어때요? 넘쳐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나라는 세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가 신이 된 세상이에요. 오늘날처럼 신이 많아진 시대는 없어요. 모두가 신이에요. 자기 중심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것으로는 자아숭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라는 세계에 푹 빠져 사는 거죠. 내 인생, 내 삶의 방식, 나의 꿈, 나에게 관심을 가진. 온 세상이 나로 향해 있는 거죠. 여기에 부채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다루면 안 돼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로 몰입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터치하는 대로 이 스마트폰이 완전한 복종을 하잖아요. 내가 탁 하는 순간 물건이 배달하고, 탁 클릭하는 순간 음식이 가져다주고, 뭐 모든 게 다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동안에는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냥 서로를 대화를 나누고 시선을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에서도 전부 다 카페에 친구들이 한 4명 5명 앉았는데 전부 다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뭐 대화하기 위해서 만났을 텐데 틀림없이, 근데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에 다 몰입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자와의 거리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핸드폰이 온 세상을, 지구촌을 다 연결시키는 거리감을 없애줬는데, 먼 거리도 연결이 되는 거지만 이 거리감이 없어진 것이 가까운 거리도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와 교감을 나누는,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게 베이비들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엄마마저도 스마트폰의 시선을 빼앗겨버렸어요.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 나만의 세계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넓은 세계로 인도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울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빛을 못 본 사람들이 은근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즐겨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들었어요. 꼭 또 그런 얘기는 안 전해줘도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감옥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아무개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열이 나야 되죠. 화가 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한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은 내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속이 상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근데 바울의 초점은 자기가 뭐예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바울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셨죠. 그 복음의 엄청난 폭에 바울이 안긴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다고 죽으려고 했던 그 편협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바울을,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을 예수님이 끌어 안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용광로 안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편협도 편견도 없이 anybody 누구든지 받아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거죠. 그 복음을 경험하면 마음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만민을 품으시는 복음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품어내시는 이 복음. 이제 그 복음을 경험하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관용을 강조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관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품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자잘한 주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주제도 아니고 핵심적인 진리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주변의 사이드 이슈를 가지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거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 정신이 필요해요. 문제는 그 비판의 영어로 가득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의 영이 사로잡혀 있어서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항상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항상 비하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그냥 지적하는 일에 그냥 생명을 건 사람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이에나처럼 문제만 생기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런데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자기에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자기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기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한 거예요. 끝내 그죠? 끝까지.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교제권이 폭이 좁아져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싫은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자연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싫은 사람을 대놓고 싫어하는 거죠. 경계선을 딱 그어버리고 선이 강해요. 그 선을 결코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기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계선이 있는지 몰라요. 너는 나와 달라. 선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만나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클래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을 다 넘나들었어요. 예수님이 못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선을 지우는 거예요. 사람은 선을 만들고, 선을 긋고, 경계선을 만들고, 자기가 하는 테두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고, 성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허물어 버리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을 그어놓은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셨어요.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시대의 아웃사이드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당대 최고 지도자들이 끓이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세계에 갇혀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선을 끊는 일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선을 지우십니다. 예수님은 선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선을 넘나드는 분이신. 여러분 내가 선을 끊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선 안에 갇혀버려요. 선을 끊는 사람들은 흥미로워요. 자신이 선을 끊어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선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편 하시죠 이러면서 요요 다 붙어라 뭐 이러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복음은 경계선을 허물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진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면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좁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란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세계에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전부예요.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 종이라면 뭐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다 높은 사람이죠. 다 높은 사람. 종은 누구의 말이든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이런 종은 주장하는 사람이라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종이 아니에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종의 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를 만나고 나면요 기분이 나빠져.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나쁘면요 잘못 만나신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죠? 너무 잘난 체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보다 낮게 여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더욱더 그래요.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친구들끼리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나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근히,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아숭배 유혹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깔아내리고 내가 더 잘나 보일까에 몰두한단 말이죠.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임에도 나보다 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장점보다 단점을 더 잘 찾아내요, 우리는.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강해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후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라요.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 이 겸손은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낮아진 마음 뭐예요? 다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관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좁은 마음이었어요. 이 좁은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살기 덩덩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사리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을 학살한 이 독일의 나치하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가운데도 민족적 우월주의가 있었잖아요. 결국 열등한 민족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여기에는 다인의 진화론과 같은 학설들이 뒤받침해 주니까 그죠? 일어난 일이잖아요. 끔찍한 역사에 그런 잔혹한 살인, 대학살극을 풀린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좁아진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증오심까지. 그 증오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바울은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게 일어난 증상이 뭐예요? 자신을 보는 시각에서부터 바뀌었어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더래요. 이전에는 전혀 가지지 못한 새로운 관점이에요. 아무나 쉽게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 어려워요. 바울은 복음 앞에 서니까 자신의 과거가 선명하게 보인 거거든요. 그의 과거의 실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모습을 보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나를 받아준 거잖아요.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광대함에 전율합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의 고백까지 나온 것은 자기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를 품어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복음의 렌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아 보인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이 안 떠나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문제를 찾아내고 비난하고 그를 비난함으로 나의 우월감을, 나의 자랑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만큼 죄인이 없어 보여. 나같이 이렇게 악독한 인간을 품어내신 복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렌즈를 통하여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서 그 자신의 과거에 그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를, 도무지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품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요,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나았다는 걸 깨달았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관용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나타내라. 너가 그 하나님의 관용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넓다는 것은 뭘로 의미합니까? 이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 겸손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을수록 세상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겸손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 쫓겨다니면서 유랑생활을 하는데도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국 공신들이 돼요.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공신들이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요,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 부유한 삶이란 딴 게 아니에요. 천국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팔복이 그런 거잖아요. 그 팔복이 천국인의 삶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5장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가서 온유하면 다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는 강해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야 되잖아요. 투쟁해야 되고, 그냥 뭔가 쟁취해내야 되고, 온유하면 그냥 말도 안 될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살벌한 세상에서 악을 쓰며 살아도 모자를 판에 온유하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뺏길 텐데 어떻게 성경은 이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길게 보여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빨리 죽어요.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어야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1, 2년 단거리 코스가 아니에요, 인생이.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결론 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길게 보라고요. 온유한 자가 살아남아요. 온유한 자가 복을 얻어요.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모세는 여러분 강한 자였습니다. 그죠?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 40년 동안, 그죠? 왕실 생활을 했잖아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잖아요. 그죠? 강한 성격이에요, 모세가. 뭘 했어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묻혀 지내는 동안 어떻게 돼요? 그가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쓰시는 줄 아세요? 사람을 온유한 자가 될 때부터 쓰세요. 강할 때 안 쓰세요. 쓸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팔복에 의하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이에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댄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힘을 뺀 상태예요. 자기의 힘을 주지 않아요. 힘을 가졌으면 같이 때려야죠. 그런데 내 힘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내가 이기게 했다면 하나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힘을 다 빼버려요. 뺄 수밖에 없어요. 40년 내에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힘을 쓰면 죽어요. 40년 못 버텨내요. 완전히 힘을 빼고 나니까 하나님 그를 부르셔요. 어느 정도 힘이 빠져서요. 하나님 모세 다른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데 부르니까 모세가 그래요. 나 말도 못하는데요. 그래요.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완전히 힘이 빠진 거예요. 자신감 제로예요. 여러분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그 강한 백성들을 못 끌고 와요. 강대강 못 가요. 백성들 얼마나 거칠어요. 40년 아니 400년 동안 이 노예의 뼛속까지 노예, 그 노예의 근성이 뭐예요? 반항이에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 앞에 그 강대강, 모세도 강했으면 다 죽어요. 모세는 충분히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온유한 자가 됐다는 말은 뭘까요? 백성을 다 품는 거예요. 장년 20세 이상 60만, 200만 가까운 백성,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는 용량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거예요. 리더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하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죽든지 다른 사람 죽여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내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품어내요. 모세는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남들을 섬길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요. 리더십은 누구예요? 품는 사람이에요. 품는 용량만큼 리더십이 결정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반항하는 그 백성들. 그런데 모세는요 뭐라고 해요? 제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 진짜 반역하고 할 때 모세도 열이 받았겠죠. 자기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죽이십시오.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을 봐달라고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해요. 이 백성 하나님 살려달라고. 죽이시려고 하면 나도 죽이라고. 저들을 죽이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들을 이끌라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저들을 한번 품어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와, 모세는 이미 그 백성을 다 품어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은 자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품습니다. 모세는 모세예요. 광야 40년 백성을 이끕니다. 모두 노예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진짜 말 않는 그 백성들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끊임없이 그 백성을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속이 좁아질 수 있어요. 속상한 일들 자꾸 겪다 보면 마음이 다쳐요. 그러면 자꾸 narrow mind가 돼요. narrow mind. 상처를 받죠. 그럼 자꾸 웅크리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달라요. 그는 당신의 백성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는 백성들이 반역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품어내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품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넓은 사람. 잘 토라지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 속이 깊어야 돼요. 속이 깊어야 감정이 들끓지를 않아요.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 끝입니다.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어요. 구약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런 다윗을 품지 못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이 노래소리, 빌보드 차트 넘버원. 틀기만 하면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분노합니다. 다윗을 향한 증오심이 불타오르죠. 여러분, 질투심은 좁아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개 왕인데 그 다윗을 못 품어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은요, 그 모든 시선이 다윗에게로 집중해요. 다윗에게 고정돼요. 다윗만 바라봐요. 다윗이 어디 갔는가, 어디 있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좁아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질투심이 생기면 사람을 배척합니다. 대적 관계를 만듭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은 불행해지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정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치지만 다윗에게로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요. 그 마음이 넓은 자에게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을 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진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잖아요. 마음을 넓혀보세요. 남의 얘기니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영말이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 형들로 인해서 받았던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형들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넓히니까 형들만 품어낸 게 아니죠. 결국은 애굽을, 그리고 애굽의 주변 나라까지 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야곱가를 고센 땅으로 불러내고 그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품어서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나보다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고 싶어요. 시기 질투할 것 같아요.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목회하던 시절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시대를 흔들어 놓는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찰스 스펄전은 여러분 신화적인 존재예요. 18살 때 했던 설교도 지금도 탐복이를 해요. 18살 때 찰스 스펄전이 17, 18세 때 했던 설교도 지금 해도 어떻게 17, 18세 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오늘날 현대 설교가들도 탐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마이어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은 저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저런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는 왜 저러지? 뭐 이런 거예요. 자꾸 이게 들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F. 마이어 목사님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평가를 받다니. 막 이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할 일은 스펄전을 위해서 시기할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을 위해서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스펄전이 받은 기쁨과 상급을 이 F.V. 마이어 목사님이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자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를 축복하고 축복하자 그 대상자에게 그 대상자가 받은 복이 나에게도 넘어오는 거예요. F.B. 마이어 목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로 평가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비난을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나도 받아요. 할렐루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이기는 길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오면 질투가 생기면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좋은 점을 담게 돼요. 욕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축복하고 축복하면 그의 좋은 점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어디나 특별한 사람은 있어요. 나보다 탁월한 사람 있어요. 괜히 비교하면서 일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직감만 다니게 돼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받은 사명이 달라요. 모두가 특별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면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맡아서 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다양하고 누구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그 연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좁으면 할 수 없어요. 원수 사랑을 한다면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품을 수 있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갈 곳 없어요. 화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이해와 공감 능력이 커져가는 거죠. 이해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러면 삶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나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고통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전이가 안 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거지 그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떤 거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못 봤구나. 내가 그때 본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해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 아이들도 여러분 자라면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하면서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철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되고 또 봉사를 하다가 좁은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좁아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좁은 세계 안에서 아주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우리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커요. 그런데 이 지구도 여러분 우주 안에는 지극히 작은 행성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지구가 그렇게 큰데 그 지구 안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 저 세계 지도 보세요. 대한민국 찾기 힘들어요. 어디 구석에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토끼 꼬리 같이 하나 다 알아보도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한 나라 반통학이나 반통학. 또 거기서도 부산 찾아보면 또 어디 있어요? 부산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어디 해운대 있어요? 해운대. 해운대에서도 또 한 군데 또 찾아와야 되죠. 수영노계. 수영노계 우리끼리는 되게 크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도 못 찍어요. 이 지구 안에서 점도.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집에 세계지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우주 뭐 이런 거 다 뭐 정황성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지도는 하나 딱 펴놨어요. 저는 지구본이 딱 있어요. 한 번씩 돌려봐요. 막 봐요. 네,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조그마한 독도는 우리 땅. 물론 우리 땅 맞아요. 근데 왜 독도만 우리 땅 이러면 어떡하냐고. 세계를 품어야지. 월드와이드, 월드 크리스천이 돼야지. 모든 민족과 백성을 품어야지. 그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요 안에서 대구 동삼 요 왔다 갔다 하고 코끼리 김밥집 왔다 갔다 먹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아, 그 집에 내가 장사를 해주네. 이 내로 해주는 거예요, 자꾸. 내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내 다니는 길로 다니고. 여러분, 인간은요, 편견의 존재예요, 편견. 이 편견과 오만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게 많아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편견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것. 그 책 제가 방에 있는 두 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게 그걸 밝힌 책이 있어요. 또 그런 것만 또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편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뭐예요? 나는 옳다예요. 죽어도. 편견과 무지가 생기면요, 거기서 독선이 나오잖아요. 이 독선은 지독하게 좁아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죽어도 옳다예요. 죽어도 옳다.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특징 중 하나는 집착이에요. 그래서 편견과 집착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편견에 집착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다친 구도예요. 그냥 다친 게 아니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은 잔인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외에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홀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혼자의 따로 외딴 섬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고립되어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벗어난 겁니다.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돼요. 복음의 담금질을 계속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잠겨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내 마음을 넓히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담금질을 담아요. 마음 관리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강의로움에 빠져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머물러 있어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풍성한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복음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게 요나스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을 그 핍박하던 그 잔인한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요나가 이해를 했겠어요. 그죠? 못한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민족, 여러분 언제나 주의라고 붙는 거는 다 위험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 주의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이 잔인해져 가고 있어요. 극한 대립이. 여기에는 무슨 뭐 타협점이 없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런 팔레스타인의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과 휴전 협정을 해서 가자지구로 돌아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또 뭐 트럼프가 그냥 또 뭐 한 방 때려가지고 저기를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뭐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복은 없어요, 여러분. 나만 복을 받아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같이 복을 받아야 내가 진짜 복이에요. 그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덕분에 내가 살았고 이제 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온 땅을 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는 거는 그냥 뭐 세계 지도 뭐 그게 뭐 여행 가이드, 관광 가이드가 아니고 민족을,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에는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일세계처럼. 그런 것들을 품는 거죠. 우리의 좁어진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의식, 독선과 아집, 편견과 거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세상을 품어내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아웃사이드로 만들어낸 그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리콘실리에이션, 화해케 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경험했던 거죠. 자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 바울은 경계선을 뛰어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 들고 이방 나라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졌어. Anybody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넓어진 마음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세요? 그죠? 근데 내가 내 경계선을 만들어버려요. 내 아집과 독선과 편견이 나의 세계를 너무 좁게 만들어서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요.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여기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갇혀있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풀어내는 이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내 마음이 넓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축복송 우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